출애굽기 20장 구약성경 113면 12절 한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우리는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십계명에 등장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오계명을 다루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왜 중요한가? 그것은 그 근본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저들에게 내려주신 축복이 많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생육과 번성에 관한 축복입니다. 이때로부터 어느 시대도 인간은 한 부모의 자녀이기를 중단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부모 없이 존재하게 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의 피와 살과 정신과 성격을 그대로 전수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의지와 신체를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는 어떤 육신의 부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특히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회에 가장 중요한 그 성격이 가부장적 제도인 그런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의해서 행사되는 하나님의 관심 또 그 권위를 제5계명에서 분명히 반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성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통사회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부장적 제도인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 제5계명은 부모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나님에 대한 은유로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은 신명기 6장 7절에서도 우리가 잘 보아하듯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의무를 부모에게 부여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귀 담아 청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할 책임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는 자기 고집을 부모 앞에서는 절대로 내세워선 안 된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얘기를 우리가 할 때마다 요즘 이 시대상은 현대 부모님들 보세요. 그 자기 주장을 잘하는 자녀로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방식이 굉장히 변했어요. 근데 이건 서구적인 교육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식 교육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의 자녀들은요, 외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굉장히 엄하게 키운다는 사실이에요. 공공장소에서 어린아이가 뛰놀고 개판치는 거는 절대로 용납 안 하고 이 혁대를 풀러서 매질을 할 정도. 그건 서구적 교육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서구적 교육 방식을 답습한 양, 자기 주장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자녀의 사기 진작과 어떤 자연성 개발과 기죽이지 않고 기르기 위해서 참 여러 교육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뭘 배우냐면은 부모에게 때를 쓰면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 고집과 제 주장이 상대방의 얘기에는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제 고집만 부모에게 그 탄원하는 그런 자녀로 우리는 지금 키워나가고 있음을 이 시대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시대의 타락과 부패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이질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어린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부모들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제재를 안 해요. 제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어른에 대하여 들으려 하는 자세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뛰어나도록 그 다른 상대방이 뭐라 그러면요 그 애가 주눅이 드는 게 아니라 부모가 더 덤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번 버스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제 버스를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그 버스를 타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너무나 그 건강이 정말 잃고 정말 그 다리도 아프고 그런 할머니처럼 보였는데 이제 자리를 찾으니까 자리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저 앞에 한 네 살 먹은 아이가 하나 앉아 있고 그 앞에 엄마 되는 듯한 아주머니가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어린아이에게 가서 얘야 내가 앉고 할머니 무릎에 앉으면 어떻겠니? 예? 그러신 거예요.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애가 그냥 울면서 엄마한테 가면서 떼를 쓰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한테 자리를 뺏겼대. 예? 그러니까 그 철없는 엄마는 아니 그 왜 애를 울리냐 이거예요. 예? 애를 왜 울리냐? 그 애 자리 어린아이도 그 앉을 수 있지 않느냐? 엄마가 좀 앉고 있으면 될 자리인데. 그래서 그 실갱이를 좀 벌이게 됐는데 그거를 젊은 청년이 보다 못해 그 젊은 엄마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당신도 어머니가 있지 않느냐? 그러다가 어떻게 말꼬리 하다가 내가 몇 살, 우리나라는요 나이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본은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대는 몇 살이야? 뭐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남자는요 여자들에 대해서 이 말싸움에서는 남자가 안 됩니다. 이상해요. 남자는 힘으로 일단 제압을 하죠. 그래서 뺨따귀를 때렸어요. 그 젊은 엄마를. 네. 그러니까 다들 젊은 그 남자를 그 뺨따귀 때린 그 친구를 오히려 박수를 들어주고 편들어주고 하는 그런 광경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그 상대방을 때리면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붙잡혀 가서 그 조서도 쓰고 이렇게 사과하고 나왔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라디오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부모가 자녀로부터 공경함을 받기 위해서 말이죠. 먼저 부모의 책임이 그 역할이 뭘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 되고 때로는 징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죠.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제사장직을 악용을 하고 남용을 하고 성적 범죄를 자행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 제사장은 홈니와 비느하스를 불러다가 징계를 하질 않아요. 왜 징계하지 않았는가는 설명되어 있진 않는데 징계를 하질 않습니다. 현대판 대기업 총수가 아들 편을 들다가 아들을 위해서 보복하다가 결국 구속수감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날 세태가 이래. 자녀에게 정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고 징계하지 않을 경우에 그 어린 자녀가 자라나서는요, 부모에 대해서 항명을 합니다. 부모를 존경하질 않아요. 지금 그 순간만큼은 매를 들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순간만큼은 참 힘든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옹야옹야로 품어주고 받아줄 때 그 화살이 나중에 부모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주변에서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 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히브리어의 카벳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공경하다는 말은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가벼이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신명기 22장 6절 7절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2장 295면 295면 6면입니다. 신명기 22장 6절 7절입니다.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건 비유입니다. 자, 어미새가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어미새가 날 짐승이라도 자기 새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뜻으로 그렇게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귀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보호하시려는 것이다. 즉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잘 보호해서 태어나도록 하는 그 정신이 비록 짐승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이 매우 고귀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그렇게 보호하시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아끼고 보호하려는 그 부모의 사랑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특별히 그 부모의 사랑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새와 새끼새를 둘 취했을 때 새끼새는 취할 수는 있지만 어미새는 어떻게 하라고요? 놓아줘라. 왜? 또 다른 생명을 잉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존중함. 네, 정말 그 이 아무런 정말 가치 없어 보이는 이런 짐승에게까지도 그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그 생명 이어나감을 하나님이 고귀하게 생각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목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내시고 기르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시고 또 생명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유일한 방도가 뭐냐? 그것은 바로 부모를 통해서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세상에 내시는 겁니다. 기르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정말 창세기 2장에도 말씀하신 것과 축복을 하신 것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요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유일한 방도는 뭐냐? 부모를 통해서라. 그러므로 부모에게 자식 사랑하는 본능적인 사랑을 주셔서 낳고 기르도록 하시는 것, 낳고 기르고 보호하되 평생을 그 일을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부모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 여러분, 80 되신 노모가 60된 아들에게 늘 염려스러운 말로 매일 60된 아들이 나갈 때 예,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늘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아, 그 한국 영화 가운데 공공의 적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굉장히 끔찍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변호사 일을 하는 아들이 부모의 재산이 탐이 나서 밤중에 우비 옷과 얼굴을 가리고 부모 집에 들어가서 부모를 흉기로 찌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엄마는 죽는 과정에서 이 일이 아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죽이는 과정에서 그 아들의 손톱이, 엄지 손톱이 잘려져 나가요. 근데 그 손톱 잘려진 것을 본 어머니는 죽으시면서 그 아들의 손톱을 입에 넣고 삼킵니다. 이유죠.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없애는 거죠. 그렇죠? 네. 증거인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어머니는 못 참는 거예요. 그것을 이 죽으면서까지 아들이 범인인 것을 은닉하는 거. 이게 참 어머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어머님의 마음이.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이렇게 참 공경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 어떤 충효사상과 또 유교에서 나오는 삼강오륜의 어떤 윤리도덕적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냐는 거죠. 어떤 세상적 그런 윤리도덕 차원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에 부모를 공경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내실 때 그 생명을 낳고 기르고 보호하고 바로 이 부모를 통해서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부모는 가시적인 하나님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우리가 온전히 섬기고 순종치 못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슨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보다 더 깊고 넓고 크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사야 49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시적인 하나님 되시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접한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얻어지는 그 축복과 그 가치는 뭐냐? 그 결과는 뭐냐? 여기 다시 본문에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떤 이것은 조건으로 보기 쉽습니다만은 조건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 이 장수는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구체적인 축복은 부모 공경의 계명밖에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계명 외에는 나타나질 않아요.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건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넓은 범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떤 축복을 확인하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가 애굽 바로왕에 가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내보내라. 바로왕은 그 마음이 강팍하죠. 거절하죠.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를 치십니다. 살아있는 생명 중에 그 사람이든지 육축이든지 처음 태어난 자들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와 처음 태생들 죽지 아니합니다. 왜 죽지 아니하죠? 하나님의 명령이 양을 잡아서 각 집의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발라라. 바로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 육축 중에 처음 태어난 동물 또 사람 중에 장자 다 죽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는 자들은 다 죽게 되었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의 결과가 바로 생명을 취하는데 여기서 지금 바로 이 12절의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 여기서 이 장수의 축복은 그죠? 단지 오래 산다는 그런 숫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간 의인 가운데서도 단명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수라면요 생명 연장의 약속이 아닙니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삶이 복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 명령인 겁니다. 실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정말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은 그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인생을 또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 성도에게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우리 잘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자라. 이것이 복을 누리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그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크나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33세로 그 일생을 마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을 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장수의 약속은요 숫자의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 또 확인하게 되죠. 시편 90편에도 모세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세상에서 장수한들 수고와 슬픔밖에 남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고와 슬픔으로 얼룩진 그 인생 아무리 장수한다는 것이 혹시 우리에게 무슨 큰 축복이 되겠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무조건 오랫동안 생명을 부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축복이겠는가? 가장 큰 축복은 우리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 안에 늘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축복인 겁니다. 반면에 부모를 공경치 아니하는 그러한 결과도 나타나요. 그 결과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자, 이 말씀은요, 부모 회방에 대한, 그러니까 종교 행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서 봉양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하는 것이라라는 소개를 이 말씀 가운데 합니다. 신약에서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다, 그런 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예물은 사람에게 결코 돌아가지 않도록,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정한 제도가 고르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땅히 부모에게 봉양할 것을 자녀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양, 이것은 고르반이다 해서 마땅히 부모에게 드릴 것을 고르반 제도를 도용해서 악용해서 부모에게 봉양하지 아니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용납치 아니할 것이다.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까지 이른다라고 그래요. 바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싫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자신께 마땅한 도리를 외면할 때, 그것은 바로 부모를 회방하는 것이라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모 사랑,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청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가정의 질서와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갖고 계시는 뜻, 생명이 낳고 또 양육되어지고 기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의 연속을 위하여 바로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가벼이 여기선 안 돼요. 무겁게 여기세요. 존중히 여기세요. 그저 어버이날이면 꽃바구니 하나 갖다 안겨드리고 반지 하나 사드리고 좋은 식당에 가서 음식으로 대접하고,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에 우리가 못을 박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바로 가시적인 하나님, 바로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더욱 잘 봉양하고 섬겨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향한 뜻과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에 우리가 부모를 잘 섬김으로 성취하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받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있게 되어진 것, 부모님의 의지와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만 입이 있어도 우리가 노래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셨는데 그 부모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겸허하게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 순종하는 미덕을 나타내 보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에게 축복하리라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